피곤하셨습니까? 예, 피곤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정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기쁘도 안정감이 안 되고 너무 슬퍼도 안정감이 안 되고 각가지 주어진 일과가 풍요해도 안정감이 안 되는 그 안정감이 있다는 말은 금방 무시 될 것 같은 얘기이면서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안정감 있는 생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누가복음만 읽어봐도 안정감이란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마태복음 7장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홍수나고 창수나고 큰 바람이 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안정감이 있도록 홍수도 막아주시고 창수도 막아주시고 큰 바람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 있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보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한 것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이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 무너지되 파괴됨이 심하니라. 안정감이 있는 것 아니죠. 근데 그런 큰 바람 불고 홍수나고 창수나도 안정감이 있단 말의 의미는 이는 나의 진정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와 함께 살아주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만이 누가복음 6장은 안정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안정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나요? 천국에 가서 안정감 가지려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을 때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정감이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삶의 그 근거를 잘못 세워놓으면 절대 안정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이 단순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금만 나가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늘 불안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내 먹는 것, 내 마시는 것, 내 입는 것, 이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있어야 제대로 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 죄송합니다만 참 주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생각 드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 의지한 것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한 것 모른다고 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잘 서겠노? 이 생각이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바탕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참 착실하게 도와주셨던 어머님께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제 부족함 없어요. 제게 꼭 매월 뭐 보내실라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머님, 뭘 안 보내면 내가 굶어 죽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차피 들어왔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이것 안 된다면 나중에 내가 예수 믿으라 말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은 이게 순 빈껍데기 이야기다. 나 그러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어머님은 그래도 한 달도 놓치지 아니하고 매월 그래도 제 필요한 생활비는 보내주셨어요. 그러다고 그 생활비에 며 사는 그런 쪼무레기 생활은 안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앞에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가다 보니 선배님도 오셨더라고. 그런 마음이 주어져서 제 호주머니가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선배님도 뭘 사기에 그 늘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선배님이기에 나오면서 선배님까지 돈을 지불해주고 나왔어요. 그 선배님이 그걸 두고두고 잊지 못했어요. 나중에 졸업반 때는 인천에 좋은 교회가 있다고 날 소개까지 해준 선배님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진 것만 근거에 산다면 그건 못해요.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바탕이다 보니 마음이 여유가 있었다 그 말이죠. 긴 날 동안 저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삶 가운데 서 있었기에 늘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늘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쌓아놓든 1000원을 쌓아놓든 내가 오늘 아무 가진 것이 적어서 오늘 먹을 것도 쪼달리는 마음이라도 정말 날 사랑하시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과 1000억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마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 누가 보면 12장에는 예수님이 꼭 우리를 세워놀란 것처럼 해요. 허리띠 동여매고 등불은 켜고 내가 올 때까지 혼인집에 갔는데 언제 올지 알아요. 그런데 올 때까지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날 밤만 그렇게 혼인집 갈 때만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으련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 마음에 딱 묶어진 게 있다면 주님 오늘 밤처럼 기다린 거 사실이었는데 알고 보니 주님 그날까지 기다리게 되네요 라는 마음이 돼요. 근데 주님을 향해서 이런 자세로 서 있을 때가 영혼이 안정감이 있어요. 거기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딴 종처럼 오실 때쯤 되면 한 시간 앉아있다가 두 시간 앉아있다가 오실 때쯤 되면 일어서지. 그건 안정감이 없어요. 영혼이 좋은 영혼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허리띠 동여매지 아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허리띠 동여면 그것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절대 허튼 말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주님을 그 주님께서 문 딱 두들기면 즉시 열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영혼이 참 안정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세속이 속된 것이 내 영혼을 들락날락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정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즉시 문 두들기면 즉시 열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영혼이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너무 잘 알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의 왕위를 늘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영혼은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래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요? 주님이 어느 날 오셔도 내 영혼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21장 앞장은 20장이에요. 20장은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은 나는 부활의 영토에 서서 보좌의 주님 그리고 보좌의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란 뜻이에요. 깨어있으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영혼이 방탕할 때가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기울어 있을 때가 좋아요? 여러분이 영혼이 세상의 염려에 찌들어 있을 때가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부활의 영토에 서서 내 주 되신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맑게 서 있고 은혜 가운데 서 있고 갈망하며 서 있고 섬기고 싶은 담대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가 좋아요. 비교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있으라 합니까? 사실은 열흘만 있으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달했는데 사무엘하서 5장에 도달했는데 그거 열흘만 살면 됩니까? 그 다음치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가 진정 주님께 향하여 솟아오르고 오늘도 그 주님의 생명과 평강과 빛 가운데 다스림받는 예루살렘의 인격을 갖지 않는다면 다윗은 타락해요. 다윗은 부패해요. 그는 다윗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이 땅 끝날 때까지 그 예루살렘의 진정한 삶을 살아야 다윗이 아름답고 다윗이 강하고 다윗이 경건되고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는 스바냐 3장 말씀을 잘 알아요. 스바냐 말씀은 1장, 2장 다 보나 우리 보기 민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3장 앞부분도 부끄럼을 모르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건 시온의 딸로 솟아오르고 예루살렘의 딸로 솟아오를 때는 늘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때나요? 그게 두때나요? 그게 늘 살아갈 내 인생의 삶이나요? 그곳에 안정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열흘만 안 하네요. 물론 그들이 그 다음에는 이곳저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겠지만 내 영혼은 늘 그런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어떻게 안정감이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절대 없어요.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만 잠깐만 살펴봐도 안정감이 있는 생활은 느슨한 마음 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 그냥 평안히 쉬고 있습니다. 가진 것 있고 환경 좋고 있는 그런 안정감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좋습니다. 어디 시편 62편에 다윗이 찾은 안정감은 좋은 환경이야요. 자기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자기를 일제히 박히게 해서 넘어뜨리는 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잠잠히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거기 있어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안정감이 없죠. 주님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거기 있어도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님은 내 마음의 상담자 되어서 내가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안 되죠. 내가 한두 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나니 권능은 여호와께 속했도다. 그럼 나는 권능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권능 있는 나의 능력 대신 그분을 바라보란 거예요. 상담도 하고 그분도 바라보는 거요. 그렇게 하면 내 영혼에 안정감이 있는 거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된다 그 말이요.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안정감 있는 생활, 그건 느긋함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예레미야 말씀을 좀 읽다 보면, 2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씨 뿌리지 못한 땅을 지나갈 때에, 그건 잘못돼서 들어간 것 아니고요, 죄를 범해서 들어간 것 아니고요, 시험을 당해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 안정감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지 못한 땅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지 못한 땅이란 말은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곡식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뭘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처럼 광야로 가는 그들은 의지할 주님밖에 없어요. 바라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분은 한때 나를 구원해 준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도 없는 벗이 된다 그 말이요. 벗. 프렌저십. 주님이 내 마음에 불도 없는 벗이 된다 그 말이요. 신학교 때 1학년 때 우리 방은 그도 경상도 누가 그렇게 모든 것도 아닌데 섭리 가운데 경상도 학생만 5명이 우리 방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중에서 5명이 들어있는 방은 한 대도 기숙사 없어요. 1학년이고 하니까 제일 낮은 방에다가 그것도 딴 방은 다 이 쉽게 말하면 침대를 주고, 물론 미군 침대지, 미국 침대지만 오래돼서 삐걱삐걱해도 침대를 주지만 우리는 다다미 방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없지 해서 그 침대 쓰고 다 이해 못 쓴다고 나왔던 거 거기서 5개를 골라다가 한 방 안에 5개 침대를 밀어 넣어놨어요. 그렇게 그거는 다 침대로 볼 때에 침대와 침대 사이에 간격은 없고 딱딱 달아붙어 놓은 거예요. 그 재치 있는 유머 있는 형제는 거기서 뺑뺑 뒹구는 거예요. 근데 딱 우리는 밤 10시만 딱 넘으면 문장 놓고 안 열어줘요. 아무 친구라도. 그 딱 묻는 말이 있어요. 뭐 사왔나? 그 사왔다 그러면 문 열어주고 안 사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왔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방 안에 5명 중에서 목사들이 셋이고 집사들이 둘이었어요. 난 집사들이거든. 근데 그거 가져오면 자다가 일날 같이 먹어요. 모든 걸 같이 먹는데 그 목사 아드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째서 그 자다가 일어나도 그렇게 기도를 수월하게 잘해요 그 말이요. 자기는 목사들이지만 잘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하긴 그 친구는 집사 안에 있으면서도 태권도 도복 가지고 나가서 종종 태권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뭐 우린 그래도 다 사이가 다 친근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자다 일어나가 예수님 부르기 어렵습니까? 쉽죠. 의지하는 내 주를 항상 의지합니다. 늘 의지합니다. 쉬워요.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드님으로 있는 그분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돼요? 기도란 것이 아주 멀리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길로 가면 다 그럴 것 없어. 두말 것 없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벗이나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광야길을 걷어가 보면 죄다 우리가 주님의 벗이에요. 아니 요한문 10장에 양이 얼마큼 있을지 몰라도 그 양은 전부 다 선한 목자의 벗이에요. 저쪽 양하고 네가 더 친하나 그 목자하고 더 친하나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과 내가 제일 친한 거예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형아도 좋고 누나도 좋지만 나에게 제일 가까운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 아빠가 해답이 되나요? 누나가 해답이 되나요? 엄마가 해답이 되나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해답이 된다. 언제나 가까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씨뿌리지 못한 땅을 밀어 넣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너와 나 사이가 유일한 벗의 관계가 되어야 영원히 안정감이 있다. 나중에 부요가 있고 나중에 평화가 있고 나중에 넉넉함이 있더라도 너와 나의 벗됨이 견고하다면 흔들림 없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벗됨만 둘러난 게 아니에요. 결혼 때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 없으면 입술에 붙은 말이 아닙니다. 남김없는 내 마음의 전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디 한번 해봐요. 나 들어보면 알아요. 시작. 그 얼마큼 산 잘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 한 거 들어보면 중심이 딱 보이는데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괜찮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가기 전이죠. 그때에 그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시골 교회지만 거기에 선생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주역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것도 제가 살던 곳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요. 근데 그 딴 분들은 뭐 주님하고 떠들고 한데 어떤 그 여선생님 한 분은 조용히 주님 부리는데 그 속에는 간절함이 미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주님 부르는 말이 참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 있는 여기에 매여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참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난복지 넣을 거다. 가난복지는 평화가 있고 부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는 곳이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너가 나 사이에 이런 참된 것이 안 돼 간다면 절대 무너지고야 만다. 이 안정감 있는 것 위해서는 주님과 나의 벗됨. 아브라함이 벗이나요? 나도 벗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참 사랑했나요? 나도 정말 사랑한다. 아멘. 그것이 영혼이 안정감이 있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5장을 모르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조차 행하는 자 한 사람만 내가 발견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아니할게. 사해 줄게. 그게 어떤 말입니까? 그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공의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자지먼트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께 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도 주님께 제대로 속하면 주님의 판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벗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라는데 그분이 내 판단이 안 돼 주시겠나요? 난 판단되어 주세요. 판단되어 주세요. 적은 문제, 큰 문제 판단되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참으로 주님께 속하여 오늘도 주님의 판단을 듣고 주님의 판단을 알고 시편 119편이나 시편 19편에는 판단이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판단은 머릿속에서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이는 언제나 주님의 판단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주님의 판단, 할렐루야. 이건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판단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연합되었고 주님을 알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진리란 말이 나와요.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잠언서는 아침 일찍이 이웃집에 큰 소리로 문안하는 것은 그건 도무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아침 일찍이 여러분이 이웃집에 그대 잘 계시나요? 고함 질러서 하면 그건 인사가 아니다 그 말이요. 때로는 우리가 저분이 뭘 하고 있을 때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는 인사하고 싶어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 점이 참 귀합니다. 그죠? 그런데 꼭 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거 좀 좋아요 이래서 하면 그건 도무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성도가 인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리를 할 때는 때에 맞게 한다 그 말이요. 맞아요? 그건 대단한 거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 행한단 말의 의미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활 속에 늘 들어가는 거요. 요한 2서에 보면 요한 3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도가 언제나 진리 가운데 살아간대. 생활이 맞아요? 진리 가운데 살아간대. 그 우리 만약에 그 사랑하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그 일가정 기도에 참여했을 때 목사님 오늘 그냥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진리의 진리 아니요? 예? 그거 여러분 진정한 그냥 들은 얘기, 경험 얘기, 성서 문자 얘기 그런 건 쉽지만 오늘 정말 먹을 수 있는 떡과 같은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목사님 눈초리 한번 살펴보고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은 거 살펴보고 목사님이 영혼 속에 이거 힘들지 않을까 조바심해 가면서 이따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열 번 하고 싶을 때 한 번 정도 하는 사람은 진리일 것 같아. 그냥 쉽게 하다가 그냥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말한 사람이 진리요 진리 아니요. 내가 볼 땐 진리 아닌 것 같아. 그 부탁한 사람 자체가. 나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께 그런 말씀 해놨어요. 누가 쉽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랑 저 강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괜찮나요? 제 말이 진리나요? 그 목사님께서 봐서 상황 봐서 해야 될 때는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진리란 말은 우리 생활 속에 적용 안 될 때가 없다 그 말이오.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보이사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자유스럽다 그 말이요. 아멘. 오늘 우리 김병수 목사님 만나신 그들랑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되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그저 이 그 평안하게 참 잘한 건데 그래야 우리가 함께 오래 살지. 그러죠? 너무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되죠. 이 그렇게 부담 주면 나도 도망가겠다. 평안하게 그저 이 그렇지 뭐 아무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랑으로 할 수 있을 정도 그죠?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을 내 생활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안정감이 있겠소? 주님의 판단도 없고 주님의 진리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안정감이 있겠소? 그래서 예루살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가 안정감이 있다 그 말이야. 그 안정감이란 것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을 봐도 5장을 봐도 안정감이란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 매여 주님과 주님 모시고 합하게 사는 삶일 때 안정감이 있다. 그래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거기면 영혼의 안정감이 있다. 저는 사실 그 오늘 이 안정감 있는 삶이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본문이 어디냐면 민수기예요. 이제부터 본문 이야기를 시작해요. 지금까지 한 것은 서론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본다면 절대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그 복잡한 거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쉬울 거예요. 아주 간결할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영혼의 안정감만 가지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서 정말 놀라운 분인 모세도 불약해 버렸고 아론도 불약해 버렸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감이 없었어요. 가만히 참아야 될 때, 조용히 있어야 될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성질을 냈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긋난 거요. 그 백성들이 좀 목마르다고 좀 어렵다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내가 살아계신 주님께 속하여 있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었다면 모세는 화내면 안 돼요. 아론도 그때는 화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에는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화를 낸 거 잘한 일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화를 냈어요.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 하는 이 참된 삶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밀히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 자리를 잡고 그 예수님 생명 속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목하면서 살아갈 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영혼의 실상입니까? 공상입니까? 이게 실상이 안 되면 죄 못 이겨요. 이게 실상이 안 된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 살아요.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순간순간 나의 참 생명나무로 알아서 생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건 내 낡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때의 두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래요. 그때 하나님도 나에게 살아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건 돼야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출애굽기 17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요. 글쎄요, 몇 달 되었을까? 그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7장까지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요. 그 무엇시키는가? 네가 나를 어떤 때 믿고 어떤 때 안 믿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반석처럼 신뢰하라. 그리고 그 반석에는 샘물이 난다. 네가 나를 의지하되 늘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런 너의 마음의 근거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안 돼요. 처음부터 이거 안 된다고. 처음은 예수 믿는다 해도 이거 안 된다고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이거 돼야 돼요. 내 예수님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반석이다. 그분이 주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으로 내가 만족한다. 이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문제예요. 근데 몇 달 안 된 그들은 그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 출애굽기 16장 지나서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나요? 반석으로서의 그리스도만 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손들면 그 강한 아말렉도 이긴다. 모세가 손 내리면 우리가 쫓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 힘이다. 그 모세 손 내리고 안 내리는 이것만 바라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지금 피곤한 나에게 힘이 되신다. 힘이 되신다. 그게 몇 달 안 돼도 여러분과 저희 영혼은 이 점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힘. 여러분, 이 훈련은 여호수아서에 가도 계속돼요.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 걷는 그들이 그날 밤에 길갈에서 어떻게 지내요? 다 요단강 바닥에서 큰 돌도 아니에요. 조그만 돌 혼자서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는 돌 하나씩 다 메고 가서 자기 지파들이 머무는 그 숙소 옆에다가 세워놓고 잔 거예요. 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 당신은 우리가 의지하는 반석입니다. 요단강 건너왔지만 앞으로 정말 엄청난 전투가 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밤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잠이 오겠소 아니겠소? 온 정도가 아니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보니까 여기 앉아서 눈이 붙었다 떴다 하면 안 돼요. 지난밤에 주님 오자고 잘 주무셔야 되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내 주님. 그리고 보좌의 주님은 이 시간 의지하면 힘이 오고 의지하지 않으면 힘이 안 오는 맞습니까? 그런 가까운 나의 주님이어야 영혼이 안식이 된다 그 말이요. 안정이 된다 그 말이요. 모세는 그걸 잘 해왔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다가 그날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백성들을 바라보다가 실족한 거요. 아론도 실족한 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영혼이 그러면 참 좋죠. 내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천국의 보좌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그 무지개가 뒤에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늘 주님 안에서 내 마음으로 경외하고 내 마음으로 사랑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바라본 사람은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빛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정감이 있다 그 말이요. 우리가는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27장 읽을 수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 5명, 36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내나 그 사람, 여호수아 17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내나 그 사람.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값진 것이 있어요. 그 슬로보아스의 딸 이름은 말라, 노아, 그 다음 호글라, 그 다음 밀과 비르사, 이 다섯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섯 소녀가 그 민수기 27장에 나온 거예요. 누구 앞에 나오는가? 그때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27장이니까 20장에서 아론이 끝났으니까 그 아들 엘라살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족장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가라 보면 그 엄청난 모세, 제사장 엘라살, 모든 족장, 그리고 모든 온 회중이 다 있는데 그 엄청난 수십만의 군중이 있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짹짹할 수 있어요? 뭐네요, 뭐네. 근데 이 다섯 소녀, 아주머니도 없어요. 다 소녀예요. 처녀고 소녀예요. 이 다섯 명이 나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물론 슬로보아스지요. 근데 고아처럼 피해간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니까 괜찮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대범해요. 담대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죽었다고 해서 우리는 가난복지 들어가봐도 기업을 안 준다고는 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모세가 한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이쭈어 볼게. 이쭈어 보고 나서 다음에 한 말은 너희 말이 옳다. 너 기업을 준다는 거요. 여러분 이곳에서 고라의 반역에선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죽었습니다. 그 정확한 말이요. 애매한 말이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참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 옵니다. 길은 없어도 마음에 믿음은 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다섯 명의 소녀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으려 생각해봐요. 이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안정감이 있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기대하는 거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뭐 제 가운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다섯 명의 소녀는 하나님을 향해 부끄럽지 않는 거요.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실 유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 27장과 여호수아 17장에는 이 다섯 명의 딸들의 이름 순서가 똑같아요. 말라, 노아, 그 다음 디글라, 그 다음 호글라, 그 다음 밀가, 그 다음 디르사, 이 다섯 명의 순서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36장에 나온 이름은 노아하고 디르사가 바뀌어져 있어요. 둘째 딸하고 다섯째 딸 이름이 바뀌어진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고요. 그 잘못 써서 그럴까? 난 그보다는 혹시 결혼한 순서가 좀 바뀌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예? 꼭 내가 그렇다 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안 적어놨으니까. 그런데 추측이 그런 거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 17장에서도 나아가서요. 물론 민수기 36장에는 내가 지금 시집 갑니다. 오세요. 나아갔단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7장에는 나아가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엘라사는 그대로예요. 이때는 족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백들이 있었어요. 회중은 있단 말이 없었어요. 그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청정한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동안 살아온 것이 뒤죽박죽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도 없고요. 이 위대한 사람들 앞에 나갈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보통뿐입니까? 엘라살이 보통뿐입니까? 방백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이 빈틈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나가기가 어렵지 않다고 말이오. 그래서 전에 그 유업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종종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아니하면서 복을 안 주는 내 생활이 지금 잘못된, 이게 다 잘못된 사람들이요. 나아가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셔야 합니다. 나아가는 그자가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요.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가지도 아니하고 세상은 힘하고 내 길은 힘드네요. 근술하지 말아요. 나아가면 강해져요. 나아가면 은혜 있어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영혼은 안정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저는 6장, 7장, 8장, 9장, 10장, 13장을 간결하게 아주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안정감 있는 삶을 산다는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구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안정감이 있을까? 나를 더 훈련시킬까? 나를 더 단련시킬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도 안정감은 없어요. 그럼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만 하면 되구나. 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 민수기 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실인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전 그리스도인 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이요. 근데 출애굽기 쭉 지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 가까운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난 이후에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가까운 마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나는 늘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나 주님을 향해서 딱 다가서서 외지파처럼 다가서서 저 나실인처럼 다가서서 귀뚫은 종처럼 다가서서 그 여호수아의 진정한 그의 백성처럼 다가서서 이렇게 다가서야 되지. 내가 느긋한 마음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 평생에 우리가 정말 가슴 치고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 가서 와 내가 그 사랑하는 내 주님을 향해 딱 묶어진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 내 주님 사랑입니다. 아, 주님 속함이 내 전부예요.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앙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부예요. 난 이 땅에서 주님만 섬기다가 갈 거예요. 이런 사무엘상 7장 같은 헌신 한번 못 해보고 왔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가요. 아무쪼록 천국에 가기 전에 다 여러분 이를 임플란트 하고 가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 좀 갈아보기 천국 가서 이를 갈아야 될 테니까. 나는 안 해요. 임플란트 안 하고 갈 거예요. 주님 가서 주님 하고 그럼 끝이니까. 그래요. 물론 전부 다 임플란트 하는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해하자면 그런 거요. 그런데 그 사랑한 주님을 향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그거는요. 너는 유다지파다. 너는 택한 지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나 나로 있고 싶지 않다. 나 주님께 속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 나실이었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나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특징이 네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뭔가. 네가 마음을 딱 정했거든 얼마 기간 동안은 독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포도즙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 생포도나 뭐 마른 포도나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도 먹지 마라. 그 기간 동안 내가 주님께 헌신한 마음을 가진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은 헌신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지나고 난 후에는 그런 사람으로 마음을 가지되 그때는 먹어도 괜찮다 그 말이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딴 말이 뭡니까? 나 육신에 기울지 말란 뜻이죠. 이? 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뭔가?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뿐하게는 이런 우리가 제가 지금 제 머리에다가 10cm만 더 길러놔도 난 깎아봐 죽을 것 같아. 그제? 근데 그 몇 년 동안 머리를 기른다 하면 얼마나 무겁고 그 주황스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난 주님께 속한 헌신한 것 때문에 이 머리를 관리하면서 좀 거추장스러워도 속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뭐 지금 그렇게 머리 길란 때도 아니에요. 이? 불편해도 주님을 인식하며 산다 그 말이야. 세 번째는 아무리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이 땅을 떠났을지라도 네 그 시체로 인해서 당신의 부정함을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 정에 이끌려가서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지금은 사랑한 동생이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나 정말 슬퍼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런 슬픔 속에서도 구별된 마음은 있어야 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너의 자녀, 당신의 자녀, 당신의 형제란 말보다도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네 번째 이야기는 당신이 당신 곁에서 어느 날 우리말 성서는 호련이란 낱말로 썼어요. 호련이. 그런데 이 호련이란 말을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살펴보면 뭐라 써놨냐면 베리 서든니 그 갑자기란 말만 아니에요. 진짜 갑자기 그 말이요. 너무 갑자기 그 말이요. 베리 서든니 당신 곁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당신이 구별된 자로서의 머리를 더럽히기든. 근데 이 말은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해요. 구별된 자로서의 머리를 더럽히거들랑 이 말의 정확한 낱말은 The head of consecration 이런 낱말이에요. 당신이 주님께 헌신된 그 머리를 더럽혔다면 그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해 보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어느 날 평범한 하루였는데 평범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일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스바 사람이 달려왔어요. 갈대아 사람이 달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나려서요. 광야로부터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네 가지가 닥쳐왔는데 두 군데는 갑자기란 말이 있어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왔고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은 천천히가 아닙니까? 갑자기가 아닙니까? 그 갑자기입니다. 안 써놔도 갑자기 불 나린 거요.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난 거요. 그리고 저 광야에서 폭풍이 와서 그 자녀들이 같이 모여 참으로 절거하고 있을 그때에 집 내 모퉁이를 쳐서 폭삭 앉아 다 죽은 거요. 그 갑자기요, 설설이요. 갑자기예요. 이 다 갑자기 당한 일이에요. 지금 한 사람 와서 말하고 나면 다음 사람, 그 사람 맞추고 나면 다음 사람, 그 사람 맞추고 나면 다음 사람. 이게 욥에게 다가온 일들이에요. 다 갑자기입니까? 갑자기 아닙니까? 다 갑자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욥은 주님께 헌신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와 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 헌신된 그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 버린다면 더러워지는 거요.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십니다. 지하신이도 여호와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머리를 밀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헌신된 그 자세만은 흩어짐이 없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 갑작스러운 일과 더불어 주님께 헌신된 나의 머리를 드리핀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죠? 이만하면 이해하겠죠? 이거 정말 주님께 강한 마음으로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쳐도 욥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흐트러뜨려 버린다면 그건 더럽힐 거다. 되겠나요? 사실 그러죠. 우리가 이곳에서 더럽힌다 말, 그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잘 서 있어야 흐트러짐이 없을 것인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이 편리함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보좌의 주님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앙망하고 내가 뜨겁게 사랑한 내 주님입니다. 이 강한 자세를 여러분 헌신된 자세로 볼 수 있어요. The head of consecration. 헌신의 자세예요. 헌신한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자세가 조금만 느슨해붙다면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어요. 이끌리다 보면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내 영혼을 더럽히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그건 죽는 거요. 그 다음 내 영혼이 주림을 향해 이 박정함 있는 강한 자세가 안 되라면 술에 기울어지듯이 세상에 기울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건 죽는 거요 영혼이. 내가 주림을 향해서 이 강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딪히는 문제점 때문에 내 마음이 염려에 이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오는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정함이 있는 강한 마음으로 서 있는 영혼은 욥처럼 어리석게 범죄치 아니했다. 범죄했다 말은 죽었단 말이죠 뭐. 그 일 때문에 죽었단 말이오. 뭐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 이쁜 아들이 죽었다고?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했는데? 이래서 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요. 오늘 얼굴들을 보니까 맹숭맹숭한 것은, 하나도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는 쉽게 잘 죽었다. 조그만 일만 만나도 안 되죠, 안 되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런 말로 하신다 말이 없는, 얼마나 철저한 주님 사람을 원하시냐 그 말이요. 난 그건 기쁨이라 생각해요. 그건 정말 감사함이라 생각해요. 그건 부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고마운 거요. 나를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람 삼아 주시라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이야기요. 오늘 제 말씀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안정감 있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린 이야기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 7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감독들이 드린 예물에 관한 것이 나와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에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파들이 드릴 첫째 날, 둘째 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열둘째 날까지 있어요. 그것이 태어난 수순대로 된 것 전혀 아니에요. 로맨, 시몬, 레이, 유다 이런 순서 아니에요. 맨 첫 번째 날엔 유다, 두 번째 날은 이사갈, 세 번째 날은 세불론, 네 번째 날은 루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째 날은 비냐민이 아니라 납달리예요. 12절째 날은 납달리가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이 뭔가 모르겠다, 참 어지럽다 생각하는데 하나 어지러운 것 아니에요. 각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몇 가지냐면 13가지예요. 처음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아요. 양도 똑같아요. 그릇도 똑같아요. 숟가락도 똑같아요. 그래, 13가지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만 알아차리면 100점이에요. 신약적인 낱말로 인용한다면, 내가 나에게 속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서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을 나의 법으로 알고 섬기자. 그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영을 나의 법으로 알고 섬기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되겠어요? 지죽박죽이겠어요? 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요. 13가지 꼭 같다. 우리가 정말 나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 돼서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같은 형제가 된다. 꼭 같은 하나가 된다. 천국이 나 주님께 헌신했다면서 어지러운 사람들이 된다면 이건 문제 투성이요. 그러나 민수기 7장은 꼭 같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냐? 똑같다. 민수기 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등단에 가는 것이 나와요. 그 등단에는 일곱 쟁반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이요. 내가 나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될 때는 우리가 빛이 되는 생활인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일곱 쟁반을 앞으로 두게 되고 밑바닥부터 위에 꼭까지는 쳐서 만들어야 되고 꼭 전부 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윤례와 규례에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가면서 빛을 비춘다 그 말이야. 난 여러분과 제가 빛이 돼도 주님께 합한 꼭 같은 빛으로서 우리가 역사하기를 원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그거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안정감.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건 정월 14일 날이 맨 처음 출애굽기 12장이었고 1년 지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은 애굽이었고 지금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거요. 그것도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이나 우교병을 먹는 것이나 쓴나물을 먹는 것이나 그 뼈를 꺾지 아니한 것이나 다음날 날이 밝을 때는 전부 다 불태워버린 것은 꼭 같은 유월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가족들이 세상을 뜻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게 있는 사람이나 먼 길에 여행을 가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1월 14일이 아니고 2월 14일 한 달 지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유월절을 지나게 해주었어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내 백성에서 잘라버리라 그 말이요. 내가 부득이한 사건이 있어도 나는 가족들이 떠나가도 슬펐지만도 그래도 주님은 더 진합니다. 내가 세상 이곳을 다니고 저곳을 다녀서 많은 것을 봐도 내 주님께 속한 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속한 그들은 길을 연기해 주면서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 말. 자, 육에 속하지 아니하되 주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속한 우리 자신은 철저해야 한다. 그때에 예수님의 양고기를 먹는 것이 강한 마음일까 아닐까?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요. 며칠 전부터 고기는 잡수지 말고 와서 양고기를 많이 잡수까요? 우리만 단단해야 되겠죠. 그 사실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뜨거운 거요. 한 달이 지났지만 내가 가족을 잃고 내가 부모님을 잃고 내가 동생을 잃고 그래도 내 주님께 속한 이 마음, 주님의 사람이란 이 마음은 제가 불붙습니다. 다가옵니다.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볼 일이 있어 세계를 많이 돌아봐서 한 달이 더 지나가고 그 중부터 갔으면 몇 개월을 지나도 난 그래도 주님의 백성이란 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우리 그런 마음의 성찬식이 되기를 원해요. 그 얼마나 주님께 속한 마음이 강렬하나 그 말이요. 다음 10장 말씀은 나팔에 관한 건데 은나팔 두 개를 쳐서 만들었는데 그 나팔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모일 때도 은나팔 두 개 불고 천부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만 부를 때는 은나팔 하나만 불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고 그들이 해망 앞에 같이 함께 모일 때도 나팔을 불고 전쟁 때도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그들이 축제일을 만나서 참으로 기뻐할 그때도 그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말이야. 그 나팔이 뭐게 딴 거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 내가 뒤에서 큰 나팔 같은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그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모이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이 있어야 나가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 우리는 거기에 함께 일어서고 나가고 전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드리는 참 섬기는 그 주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육에 속하지 않는 우리로 볼 때는 여러분 민수기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참 단순합니다. 이곳에 정동댐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정동댐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민수기 13장에도 여러분 내가 육신에 살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서 전 마음으로 주님께 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 슬로바시 딸 다섯 명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도 없다면 그건 아니에요. 오늘 육신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이 강한 말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그런 생활에 안정감이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날마다 내 생활이에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36장에 슬로바시 다섯 딸이 다 시집을 가도 그들이 각자가 다 이젠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딴 집에 살아도 주님을 향해서 이 정돈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살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좀 이끌어 왔습니다. 좀 더, 조금만 더 말을 더 붙여야 돼요. 이 말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안정감 있는 삶을 위해서 조금만 더 붙이면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는 그 변하단이 32 왕을 거느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보유했어요. 군사는 어마어마한 순군사였어요. 근데 그 아방은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실상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본 것이 있어요. 왜? 열왕기상 20장 앞에 18장을 봤다 그 말이요. 18장 뭘 봤는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 기도와 더불어 불 내리더라. 그 기도와 더불어 피가 나리더라. 뭔 얘기가 아니더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죽박죽 삶을 살았는데 나를 무시하지 않냐고 엘리야가 처음은 맞부딪칠 때 너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야 라고 했던데 그 정상적인 나다. 그런데 왕이여 올라가서 잡수소서. 왕이여 비 오기 전에 먼저 나아가소서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건 아왕이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알아요? 알게 이래야지. 그거는 안다 그 말이오. 지금 환경이 극도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해준 것 안다 그 말이오. 왕이여 올라가서 드십소서. 그 일려간 말이에요. 왕이여 큰 비가 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지금 엘리야가 저 아방이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란 거요. 싸우란 거요. 그 어마한 군대인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아방이기 때문에 의자고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32왕을 거느리고 와서 이야기가 좀 시간이 급하니까 짤막짤막 토막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변하단이 진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도망가듯이 해서 다 물러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번에는 32왕을 거느리지 말고 왕 대신에 장관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참 전쟁에 죽은 병사들 숫자를 다시 보충해요. 병거도 보충해요. 말들도 보충해요. 그리고 전번에는 산에서 싸웠는데 이제 평지에서 한번 싸워봅시다. 이스라엘은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이 한 것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 신은 평지 신이니까 우리가 싸웁시다 했어요. 준비 다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선자가 아왕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왕이여, 때가 되면 쳐들어옵니다. 힘을 기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변하더니 또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장관, 저 왕 대신에 장관 32명을 세우고 죽은 병사들 대신에 살아있는 사람들로 보충하고 병거도 보충하고 말들도 보충하고 시간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예? 시간 걸리죠. 그리고 아바에게 말할 때에 지금 힘을 기르소서 할 때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음 그 말에 딴 말을 했는데 전쟁이 딱 일어서 나가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가는 사람은 염소 새끼, 조그만 염소 새끼 두 대가 나가는 것 같은 그만큼밖에 없었어요. 아방이 게을러서요. 아방이 온 정성껏 준비한 거요. 예? 준비한 거요. 준비한 거요. 근데 아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셨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참 영혼이 평안했다. 그러니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또 멋져나 또 멋져나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와봐라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와, 다 잘하네. 와봐라.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평안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평안했어요. 영혼이 안정감이 있었어요. 누가 아왕을 봤으면 정말 밝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생기있는 왕이었을 거예요. 그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많은 것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모신 마음을 잘 가지면 되겠다. 이거 올팽을 봐봐라. 능력하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때 아방이 사는 생활 속이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웠겠어요?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끌어주시는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도 참 좋았다고 말이요. 전쟁은 행편없이 이겨버렸다. 지금 행편없이 공격 어떤 말이 나오셨는데 그거는 정말 파죽지세로 이겨버렸다. 정말 이번에는 쑥대밭을 더 만들어놨다. 전 지금 급하다 보니 다음 말을 못하죠. 내가 급하다 보면 할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좁은 말만 딱 던져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방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의 최전밭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모락모락 돋아납니다. 그죠?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요? 잘못된 마음이요? 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아방은 안정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22장은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다. 본래 우리 영토다. 사실 20장 말을 인용할 것 같으면 베나단이 다 넘겨준다고 했다. 근데 안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저 베나단이 이 땅을 떠나간 것은 열왕기하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베나단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욕심이 작동한 거죠. 안 준 거죠. 그건 지금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이다. 싸우러 간다. 근데 그때에 지금 주님께 속해서 주님 나는 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나봇이 보동을 안 준다고 하면 밥을 못 먹을 만큼 하는 왕은 그도 선한 양심은 짓궂을 만큼 살아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마음은 아니죠? 자기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보동을 가져라 할 때는 좋아하면서 내려갔지 않아요? 좋은 마음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전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갈 겁니다. 이때에 영혼이 제일 안정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 아방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 것, 엄청난 전쟁을 두 분이나 이겼다.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이 엄청난 전투를 이기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때에 아왕은 나는 왕이다. 나는 뭐뭐 이다가 있어요. 나는 왕이다. 그 곁에는 이세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게 말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부활의 영토에 서서 보좌의 주님을 내 목자입니다 할 때 내 곁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한다. 이 뭐가 옆에 많이 달린 사람들이다. 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곁에 뭐가 있단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뭐가 있다. 그 이세벨이요. 나는 아버지이다. 나는 내 밑에는 옆에는 뭐가 있다.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영토에 시편 22편째를 딱 섰을 때는 보좌의 주님 바라볼 때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내 목자이다. 그 다음은 없다. 없어. 내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이 전부요. 이때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좋은 겁니다. 내가 뭐뭐이다. 사울왕이 이것 때문에 왕이었습니다. 전날에는 주님이 무엇인 것이 나의 전부일 때 사울왕은 아름다웠습니다. 사울왕은 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안다. 경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세워주셨다. 근데 내가 왕이다 할 그때는 사울왕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었나요? 사울도 악한 왕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뭐뭐이다란 말에는 없어야 돼요. 우리 내면적인 것은 그래야 돼요. 거기에 아름다운 정돈이 된 겁니다. 나는 안 돼요. 요한복음은 어느 성경보다도 제일 강한 것이 I am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I am the light. 내가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I am the true vine. 거기는 주님이 뭐뭐이답니다. 거기에 내가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내가 뭐뭐이다라는 그 말을 듣는 그 말이 내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포도나무라 그럴 때 주님 이거 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나 주님만이 살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할 때에 그거 위에는 내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내가 뭐뭐이다가 남아있다면 이거야 손실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고. 요한복음은 전체가 이것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뭐뭐이다. 주 주님이 내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 없어요. 시편 24편은 주님이 내 왕이시면 내 살만해요. 영광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머무란 말이 허지부지하고 내가 머무란 말이 뚜렷할 때는 그 영광스러웠던 아합이 악한 왕이 되고 말아요. 그 아름다웠던 사울이 악한 왕이 되고 말아요. 주님이 머무 있으라. 여기에 우리가 가져보는 오늘도 내일도 장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주님이 내 목자이어서 오늘이 안 되나요? 오늘 돼요. 내일이 안 되나요?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답이 없나요? 해답이 있어요. 내가 우기의 삶을 쌍해도 넉넉해요. 영혼도 보여요. 주님이 나에게 내 모든 것 대신은 이 자세가 안 되고 뭐가 보인다는 것은 허지부지한 겁니다. 가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골로새서 1장, 2장, 3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없는 골로새서 1장, 2장, 3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없는 18절부터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힘들 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힘들 거요.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힘들 거요. 부모들아,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마라. 힘들 겁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진정한 종처럼 살아주렴. 힘들 거요. 성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선하게 대해주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서 3장 17절까지 이는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것이 오늘 내 생활 속에 살아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참 기쁨일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단 모습도 정말 가능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어떠든 간에 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자녀, 그 좋은 부모님이 가능할 거예요. 주인이 까다롭고 애매한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전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하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건이 어려워도, 여건이 불편해도 참으로 선한 주인으로서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을 거예요. 딴 말로 표현하면 우리됨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마구 좋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주님께 속하면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웃들에게 참된 기쁨의 길도 보여주어야지. 우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저는 분명히 주님 때문에 그 마음이 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서 피해갈라지 말고 서서 변한 것만 보지 말고 주님만 계시면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인의 기도를 갖자. 그리고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이들을 참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길을 제시하자. 제시하자. 아멘. 이번에 도리어 새벽 기도회가 보름 성김이라는 성김을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선교사님 54분에게 보름밥 성기비라고 보내서, 많이 보낸 것도 아니고 100달러씩 보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 한번 따뜻하게 잡수세요 했더만은 대답이 온 곳이 54곳. 괜찮나요? 99%요? 100%요? 난 대답 없는 메아리란 강소천 교수님이 썼던 그 동화가 아니라 인 진짜예요. 대답 있는 메아리라. 먼 곳을 계시도. 어떤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사모님과 애기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근해만 가면 좋겠어요. 은혜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뭐뭐 이다 할 때는 주님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없고 주님 곁에 내 모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그때 우리는 옆에 시련이 있어도 좋고 어려움이 있어도 좋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야, 내 밑에 오지 마라, 다 귀찮다 이런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안정감이 있으므로 그 거친 광야에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보았던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의 강함을 가지고 주님의 선함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절에 주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지는 안정감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이건 열매 맺을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이건 의롭게 살고 값지게 살 수 있는 근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길에 굳건하게 서기를 군하여 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김병수 목사님 무슨 기쁜 날이 돼서 조만간에 말씀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